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뇌리에 쨍쨍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쨍쨍 울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가 정확하게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모두 이 질문을 기록하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길게 기록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성경 전문가답게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두 계명으로 대답합니다. 첫째,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옳게 대답했다고. 그러니 이제는 가서 행하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지금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너 대답 잘했다고. 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율법사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의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사랑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참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답변하십니다. 추상적이고 공허한 질문을 계속하자고 하는 율법사에게 말려들어가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라고. 예수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길은 대단히 가파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0마일밖에 되지 않지만 고도로 치면 무려 1200m나 계속 내려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길은 바위가 많은 산길로서 산적들이 거하는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갑니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한 제사장이 같은 길을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맞은 사람을 보자 길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참 잘 번역을 합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레위인이 내려옵니다. 그도 강도 맞은 사람을 보자 피해서 길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수많은 구약의 가르침,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리고 매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가르치지만은 모두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리고의 늦밤에 약속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수백 명에게 명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서둘러 간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했기 때문에 서둘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서 어떠한 이유도 밝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만 하신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많은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뭐를 했느냐?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이 같은 길을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유대인일 것이라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결국 이 이야기는 긍휼이 없는 차가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는 이야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청중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아마 소름이 오싹했을 겁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모두 아니 어찌 이럴 수가 하고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요 가장 혐오스러운 모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야기의 히로 영웅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이방인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가 자기들보다 낫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경건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혼혈아, 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경전과 다른 모세우경을 성경이라고 갖고 있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의 성전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늘 적대적이었고 심지어는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잠입해서 성소 온 천지에 사람의 뼈를 어질러놓고 도망간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싸그리 죽여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것은 먹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셨을 때 숙박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구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멸했을 때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긍휼히 여겨 나귀에서 내린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골수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당시 연고와 방부제 역할을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고 불경건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낙 위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준 사람은 존경받는 레위인이 아니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꽤 큰 돈인 은전 두 냥을 주며 자신이 없을 동안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추가 비용은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고 한 사람은 소위 성골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라 저자 혼여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마지못해서 대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민족의 자존심상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체면상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러서 대답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개라고 생각하고 네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율법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돌들을 다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십 개의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의 세 가지 중요한 차별적 특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율법사와 같은 이론적인 공허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종교생활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으로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 예수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는 율법사와 같이 대인 관계에서 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하고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을 구분하고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와의 혈연, 지연, 학연의 거리에 따라서 나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가 수없이 구체적으로 증거하듯이 예수님 사랑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장벽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민족의 원수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돕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를 사실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죽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물며 누구를 사랑하면 당연히 뛰어듭니다.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예 수많은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압니다. 어린애들이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보고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재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성이나 나이, 종족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사와 같이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남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성경의 지식 또 하나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대가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무차별적이다. 두 번째는 대가를 톡톡히 지른다. 예수님 사랑에는 시간의 대가가 따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걸어가서 여관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행 일정을 한참 늦추어야 합니다. 사랑은 곧 행동을 요하고 행동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사랑에는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의 대가가 따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고 이틀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고 추가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는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명성의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소문이 고향에 알려지면은 그에게는 매국노라는 오명이 붙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따돌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그의 명성과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자신의 명성의 대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대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말에서 내렸을 때 강도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모험을 한 겁니다. 사랑의 대가는 참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범주들.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일기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수표책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매달 쓰는 돈에 얼마를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시간 가운데 얼마를 쇼핑 다니고 인터넷 보고 노닥거리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강도 맞은 자를 구하는 데 사용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가운데 어떤 것을 그들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들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는가? 예수님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은 상호 호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주지만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호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본 후에 돕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사패를 받거나 자신의 이름이 건물에 새겨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그러기에 교회 헌금할 때 누가 헌금하는지 모르게 합니다. 우리 재정부장만 이 나중에 세금 목적으로 알고 나머지는 일체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교회에 큰 돈을 헌금했어도 절대 그 사람 공중 앞에서 인정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지옥 가게 할 일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거 빼앗을 일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 한국의 김경민 목사님 돕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돕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매달 돕기로 한 거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떠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받을 거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참 하나님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어제와 그제 각 구역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떤 자들을 초대하는 자들인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정확하게 우리에게 담례로 감사할 수 없는 자들, 담례로 우리를 다시 초청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랑을 퍼부었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려하고 괴로워할 때 도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100%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단체인 것을 봅니다. 누가 뭘 좀 사랑의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떠버리고 그 사람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상대방이 그 호의를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다면은 내가 도대체 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차별적이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희생이 크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일부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호 호혜적입니다.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번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산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친척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의 복음, 예수님 사랑, 십자가에서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 교회로 쇄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것은 아예 질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serious하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늘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기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쇄도하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악한 세대들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 때가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는데 사람들은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적인 사랑을 조금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과격한 사랑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름이 되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은 전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오만 가지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책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성급하게 필요한 것은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을 진실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정직하게 모니터해봐야 됩니다. 우리 손과 발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솔직하게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자기를 대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은가?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레위인을 닮지는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닮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인을 닮은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사랑도 무차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어제와 그제 성경 공부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의인들의 부활시에라는 얘기는 의인과 악인들 모두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도 수많은 핑계로 매일 강도 맞은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도 맞은 낯선 사람은 고상하고 강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까운 친척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새끼 아이비리그 스쿨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곤경 가운데 있는 자신의 친부모조차 자신의 형제조차 돌보지 않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십일조하고 건축원금도 합니다. 옛날 부모님께 드릴 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던 악한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권사, 장로, 안수, 집사들이 오늘날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핑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똑바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이거 잘 돌봐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풍성한 삶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의 가단길을 멈추고 서서 남을 도울 시간적, 경제적,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서자 취급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했던 여인은 도덕성이 의심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떠들기를 좋아하고 그러기에 나는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사도행전을 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개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시켰는가 가만히 보시면은 자, 너희들 나 지금 시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루에 요 몇 시간 모여.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각자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지한 제자 12명과 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같이 살았습니다. 가르치신 시간은 같이 산 시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볼 때 미련한 삶을 사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 대학에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듯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서재에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그것을 잘 전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수천만 번 뒤집어져야 됐습니다. 왜? 훌륭한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차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누가 영생을 얻느냐고 하시는가? 지금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는데 뭘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니까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었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도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여기 고아, 과부,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나의 친구 가운데 가장 적은 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강도 맞은 자들, 이들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강도 맞은 자를 돕는 삶, 그건 구원받은 자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의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사와 같이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은 삶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성경 지식은 부족해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들을 사랑하고 삶으로써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믿고 입술로 그걸 고백해봐야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말씀은 전체 온전한 진리의 부분일 뿐입니다. 전체를 온전히 알고 믿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쪽지식, 부분적인 진리는 그렇기에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사랑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격한 사랑을 보고 주님에게 나아오고 복된 삶 살게 되는 역사가 속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